제목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오늘 주제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드는 충분한 관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보시면 나 이거 안 넘어간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설명을 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설명하고 싶은 단어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나랑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 나랑 어떻게 관계를 맺신다고 표현을 해요? 권면하신다고 표현을 하죠. 권면은 뭐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문제에 해당되는 단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되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권면이죠. 그렇죠?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문제보다 그 사람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다시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문제보다 그 사람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권면과 지적이 다른 건 무엇입니까? 지적은 그 사람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한테 A라는 문제가 있어요. 넌 이런 애야. 넌 왜 그래? 네가 그러니까. 아, 알고 봤다. 얘가 그러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사람이 작죠. 그 사람에게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부분들은 사라지고 그 문제 하나로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거나 야, 넌 진짜 이렇게 가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권면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와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단절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시고 내 잘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단절하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세요? 권면하세요.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권면하세요. 야, 그건 이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부분은 네가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야. 하나님은 권면하세요. 여기서 권면과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권면은 이건 톤 차이만 있어요. 권면은 어때요? 권면은 내가 약간 중 느낌?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몇몇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권면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자비는 내가 약간 하 상태인 거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아 이건 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자비. 자비란 게 무엇입니까? 용서가 담겨 있죠. 용서만 담겨 있어요? 아니요. 기대도 담겨 있죠.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대자대비라고 할 때는 보살행에 연결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려와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관세모라 뭐 이런 게 이렇게 도와. 내가 요즘에 종교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비예요. 자비라는 게 뭐예요? 현 상태로 본다면 이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오케이. 이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자비는 뭐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도 뭘 보는 거? 이 사람의 가능성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얘는 조금 이렇게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애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롭게 우리를 보신다는 건 내 문제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내가 전반적으로 볼 때 다 문제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애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아이여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가능성이 빛나게끔 나를 어떻게 도와주려고까지 하시는 거가 하나님께 나를 대하시는 뭐예요? 자비. 자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냐면요. 아, 내가 문제가 정말 많았고 지나보니까 그때 내 상태는 참 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전적으로 나한테 개입해 주셔서 거기서부터 나를 좀 올라오게 하셨구나. 내가 좀 나아지게 하셨구나. 라고 할 때 이제 자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의 못 쓰는 단어예요. 아, 참 그분이 나에게 자비하셨어. 아, 그 정도면요, 여러분, 그분한테 몹쓸 짓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에서 자비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지점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 여기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니네 이거 겪어봤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경험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너 그렇게 대하셨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어떻게 대하셨어? 하나님께 너를 권면하셨지? 네 문제 하나로 널 까시지? 문제 하나로 널 깨시디? 문제 하나로 널 규정하시지? 넌 그런 놈이야 라고 하시디? 아니지. 심지어 하나님 너한테 자비하셨지?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라도 사실 그런 애가 아닌데 라는 시각으로 너한테 접근하시고 널 도우셔서 네가 되게 나아지게 하셨지. 이게 너랑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과 겪었던 관계 경험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은 교회야. 그러니까 툭 치면서 야, 너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한테 되게 자비하셨죠? 아 그럼요. 자비하셨죠. 이 관계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또 하나의 맥락은 뭡니까? 위로죠. 그렇죠? 위로. 위로.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하셨다는 게 뭐예요? 권면은 약간 악해졌을 때에 대한 표현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위로는 약해졌을 때에 대한 표현이죠.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파이팅! 힘내! 할 수 있어! 너 이씨, 이 정도로 흔들리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도 위로예요. 지금 맥락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약하면 어떻게 하세요? 품으시죠. 사람이 악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약해서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방식으로 우리를 접근하신다. 아 그래 힘들겠다. 그래 지칠 때도 됐지. 아 그래 고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일로 와 쉬어.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엘리야를 재우시듯이 그렇죠? 쉬어. 위로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죠. 긍휼은 이 위로는 이렇게 이건 강도 차예요. 그냥 위로는 그냥 아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위로라면 긍휼은 아 힘들어서 애가 약간 뭉개진 상태인 거죠. 이렇게 불쌍해진 거, 너무 약해진 거, 취약해져 버린 거.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 네가 너무 약해졌구나. 너무 아무것도 해야 되는 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네가 이게 힘이 다 빠졌구나. 더 조금 무너지기도 했구나. 네가 조금 망가지기도 했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케이, 그럼 얘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나가 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람 혼자 자기를 좀 자기 연단을 해서 좀 똑바로 만들면 하나님께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사람 혼자 똑바로 지 인생을 못 잡아가니까 자기 성품을 못 잡아가니까 자기 죄성을 못 벗어가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좀 그 부분을 좀 해주시려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사.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관계 태도라고 빌립보서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긍휼히 여기셨잖아. 하나님께서 너희 위로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례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해서 안 다룬다가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 모든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를 규정하고 정리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사람 알고 봤더니 애가 좀 애가 못됐더라. 못된 데가 있더라. 애가. 규정하고 정리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좀 약하다고. 아, 쟤는 좀 애가 약해서 애가 매번 위로해줘야 되고 애가 약하다고 우리를 정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셨어요. 그렇죠? 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악함보다 우리가 더 큰 걸 아시니까. 이 차이예요. 그 약하고 악한 거를 다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악하게 살아, 약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성향이 아니라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는 약함과 악함 속에 그 사람을 담아요. 얜 약하네. 얜 악하네. 난 그래서 얘랑 별로? 관계가 정리되죠. 그것으로 이 사람을 대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그림이 더 크세요. 얘는 이런 좋은 애인데 이런 악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권면을 해야 돼. 얘는 이런 좋은 애인데 이분의 좀 약한 부분이 있어. 이건 좀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 큰 그림을 사람으로 담고 작은 그림을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으로 잡아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나에게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라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모습, 위로나 성령의 모습,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어떻게 알아?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뜻이라 봐야 한 마음을 품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에 대한 관계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타인을 대하는 관계 태도의 기반은 뭐죠?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관계 태도의 기반이요. 기반이란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경험이죠. 그건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 어릴 때 내가 대우받았던 방식. 그렇죠? 직장에서 후배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상사가 나를 대했던 방식. 그렇죠? 내가 받았던 대우받았던 방식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되게 똑똑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내가 관계를 하는 기반이에요. 왜요? 그냥 관계는 수단이고 사람은 수단이니까. 내가 저걸 얻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아,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해줄 사람은 누굴까? 사실은 내가 얻고자 하는 정서적, 사회적 유익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 태도의 기반.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잘하고 이익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로 마음에 동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기반으로 삼거나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관계라는 건 독자적이고 동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컨트롤 C, 컨트롤 V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 태도의 기반을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셨으니까 나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대해야겠다 라는 거에 대한 컨트롤 CV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에서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가셔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에게 보살행을 행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이 메시지는 어디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전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계감이 있는 A와 하나님에게 관계감이 있는 B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교회 내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에 대한 원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은 최소한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감이 있는 A와 하나님과 관계감이 있는 B 사이에 그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감을 서로에 한번 대입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봤더니 아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 아, 얜 이게 좀 이게 틀렸는데 지가 모르네. 얜 이게 잘못하는 건데. 어, 지가 맞대 계속. 아, 막 계속 막 얘가 맞다고 하니까 얘가 그걸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짜증나. 그러니까 약간 분노가 올라오고 뭔가 공격하고 싶어. 아, 얘가 약점. 얘가 약해서 그러는 건 알아. 이게 약점이야. 아, 근데 아, 그게 날 불편하게. 누군가의 약점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불편하게. 그래서 내가 얘에 대해서 이런 약간 적대적인 마음이나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얘를 바라보는 시선이 권면과 위로죠. 하나님이 얘를 권면과 위로로 대하시는 걸 내가 진짜 느껴야 돼요. 이건 법칙으로 하는 게 아니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얘를 권면과 위로로 대하신다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느끼면 내가 그 선을 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거 알아요? 내가 중간 간부야. 얘가 팀원이야. 얘가 보스야. 임원이 얘를 아 그래 다음에 잘해 하고 넘어갔어. 근데 과장이 얘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못 그래요. 못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아 이번 기회에 얘를 좀 작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내 위 헤드가 넘어가줬으면 나도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얘를 박살내지 않고 있어. 하나님 얘한테 아직 권면해. 얘에 대한 가능성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그래 그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그건 힘들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야 너 이번 기회에 넌 진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걔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느끼면 내가 그걸 이제 못 넘어가요. 두 번째. 아 그냥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 넘어가기만 해요? 아니죠. 두 번째 뭐가 이루어져요? 공감대가 이루어지죠. 어떤? 나도? 나도 약점과 단점이 있잖아. 쟤도 약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그거 갖고 나 약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난리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짓이잖아. 그럼 뭐가 형성돼요? 공감대가 형성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사실 나는 이런 약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과 약점과 단점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아니야라는 그 시선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운 대로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어.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또 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네. 그럼 나도 얘에 대해서 권면과 위로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상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그때 여기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드는 완벽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람을 보고 뜻을 합해요. 뜻을 합한다는 건 뭡니까? 좀만 더 설명해보면 이건 겉면의 이슈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이게 틀렸어. 제가 볼 땐 나의 이게 틀렸어. 그럼 나는 우리는 그 부분 갖고 서로 부딪혀. 근데 뜻을 합한다는 게 뭡니까?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겉면을 받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겉면을 받고 있다는 거에 내가 진짜 동의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큰 방향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쵸? 지금 얘랑 나랑 부딪히는 건 지엽적인 이슈야. 하나님이 얘를 권면해서 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권면해서 끌고 가고 계셔. 그럼 얘랑 나랑은 기본적으로는 큰 방에서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지엽적으로는 뭐 부딪혀도 크게 문제가 아니죠. 왜요? 내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권면 받는 입장이잖아. 하나님한테.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해본 다음에 좀 지켜보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겉면에 대한 숙제가 내 숙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겉면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 내가 나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큰 방향에서 같이 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거 하나에 막 이러지 않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께 같은 사랑을 가지고고 두 번째 게 뜻을 합하고 세 번째가 마음을 갖춰요. 얘랑 나랑 마음이 같아져. 그럼 마음이 같아지면 마음이 같아지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면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런 거잖아. 너무 옛날 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얘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얘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러니까 얘가 힘들면 뭐 그런 거 같고 그래가 아니라 나도 좀 안쓰럽고 짠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죠? 또 마음이 같이 가죠. 이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교회였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권면받았고 하나님께 위로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 자비롭게 대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런 좋은 관계 경험을 해놓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옛날에 다른 사람을 대하던 방식으로 확 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더라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바울이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경험을 했으면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네가 복제할 수 있는데 왜 막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하나님이 널 대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니네 엄마가 널 대했던 방식, 네 사회가 널 대했던 방식, 네 이익에 대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하나님은 네 약점과 단점을 널 규정하지 않으셨는데 너 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그 사람을 규정하느냐. 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무 일이든지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툼과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툼은 어디서 나와요? 다툼은 단점에서 나오죠. 그렇죠? 얘가 진짜 틀렸어 안 틀렸어 그게? 뭐 객관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보기엔 너무 확실하게 틀렸어. 너무 확실하게 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서 네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렇게 막 지적을 해주면 걔가 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거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해야 돼. 왜? 네가 틀렸던 걸 내가 지금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니까. 근데 그래요? 안 그러죠. 안 그러면 어떻게 느껴요? 제가 불의하다고 느끼죠. 제가 완고하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밟아주고 싶죠. 네가 얼마 틀렸는지 이제 네가 느끼게 해주고 싶죠. 막. 그래서 말이 독해지죠. 톤이 올라가죠. 과장하죠. 예시를 들기 시작하죠. 막. 어떻게든 네가 틀렸다는 걸 꺾어내고 싶죠. 무슨 짓이야? 막 이렇게 올라가죠. 다툼.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지도 틀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야당이 문제가 있다고 여당은 옳고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야당은 옳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유권자 입장에서 보시면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은 문제가 많고 난 문제가 없어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권면하는 것 같죠? 저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정답은 여기 따로 있는데 오답에 서 있는 두 사람끼리 서로의 오답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 단점을 지적해. 내 문제를. 그건 맞아. 근데 아파. 게다가 억울해. 왜? 지금 내 단점 하나 갖고 내 전체를 규정했으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이 안 되죠. 왜? 이거 하나가 내 전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넌 뭐? 넌 하고 같이 멱살 잡는 거죠. 상대방 멱살을 상대방 내 멱살을 잡았어.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 이거 놓으세요. 그래요? 이거 빼려고 그래요? 일단 같이 잡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멱살 잡으면 같이 잡는 거지. 난 손 없어요. 그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이거 어느 정도 괜찮은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다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서로 단점을 과도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이게 문제고 그럼 얘가 보기 야 너도 그게 문제고 얘 그럼 서로 멱살잡이 하는 거지 사실. 이건 다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허영. 여러분 다툼은 단점에서 오고요. 허영은 어디에서 와요? 허영은 약점에서 오죠. 그럼 관계에서의 허영, 허영이라는 단어가 너무 여러분들 낯설죠? 여러분한테 허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내가 잘난 줄 아는 게 허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허영심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허영을 근처라도 가봤어요? 못 가봤죠? 이걸 둘러야 허영인데 하나도 못 들잖아. 겨우 하나 들고 그걸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뭐 여기 모셔놨잖아. 그렇죠? 그럼 그건 허영이야? 아니죠. 그건 그냥 우상숭배죠. 그냥 가방을 섬기는 거지. 응? 그냥 우상숭배야. 아니, 농담이에요? 가방 하나 있으신 거 좋죠? 허영은 약간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영을 되게 낯선 단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계에서는요. 다툼보다 허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허영은 뭐예요? 어? 얘의 약점을 보고 얘는 수준 떨어져서 관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허영이에요. 쟤는 나와 달라서 거의 리스펙트를 담은 다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좀 사실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쟤는 나와 달라서 좀 안 맞아서 오케이 그 말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리스펙트가 있어요?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존중이 있어요? 영어도 못하고 발음도 이상하면서 영어를 쓴다고 사람들이 되게 또 나를 내 단점을 갖고 뭐라고 하더라고. 미안해요. 이렇게 구수한 한국말로 자꾸 너무 쉬운 중학교 단어를 자꾸 쓴다고. 존중이 있어요? 관계 허영은 뭐예요? 쟤는 좀 별로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관계 허영심이라고 해요. 나는 어떤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관계,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나는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좋아요. 나는 권면이 필요한 애들 싫어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애들도 싫고 그 긍휼이 필요한 애도 싫고 자비가 필요한 애는 제일 싫어. 난 누가 좋아? 똑똑한 애, 강한 애, 매력 있는 애, 문제 없는 애가 좋아. 그래서 격떨어진 애를 꺾이고 싶지가 않아. 이게 허영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떠냐면 다 약간 약점이 있는데 다 약점이 있어요. 그냥 다 약점이 있으니까 바울 보기엔 근데 약점이 있으면 다 괜찮은 애들이거든. 그럼 바울 보기엔 다 약점이 있으니까 다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다 약점인데 서로의 약점을 보면서 쟤는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긴 하지만 매력은 없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강인 하지만 똑똑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약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약점 하나가 있으면 딱 걸리면 아, 얘 되게 좋은 애인 줄 알았더니 약점 하나 딱 걸리면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관계 허영이에요. 차라리 다투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전 허영을 더 추구해요. 여러분 싸우지 마. 교회 싸우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차라리 허영심 가운데 혼자 계세요. 그 허영심에 빠져있는 교회는 분란이 없어요. 왜? 다들 엮이기 싫어하거든. 말도 안 섞고 막 열받아서 부딪히고 싶었다가 아유 내가 쟤랑 뭘 하니? 교회가 참 평화로워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래서 다툼보다 허영을 추구합니다. 저 자체도 약간 허영심 있는 스타일이고 빌립보 교회가 약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수준 엄청 높은 교회예요. 우리 서신서 레벨에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빌립보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1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바울이 1절을 설명을 합니까? 바울이 그리스 안에서의 권면이 뭔지 사랑이 뭔지 위로가 뭔지 성령의 교제가 뭔지 긍휼이 뭔지 자비가 뭔지 설명해요? 설명 안 해요. 설명을 안 해. 그냥 쫙 제목만 불러. 무슨 뜻이야? 니네 이거 알지? 그리고 있거든. 니네 이거 있지? 니네 이거 경험했지? 너 하나님과 이런 건강한 관계 경험이 다 있지?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 높은 교회예요. 지금 1절이 우리 수준에 안 맞아서 다음 절을 곧장 적용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정말 수준 높은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도 각자는 너무 괜찮은 사람들인데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약점과 단점은 있지만 각자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 보기에는 이게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각자는 너무 괜찮은 사람들인데 서로 단점과 약점을 보면서 그거 하나로 전체 그 사람을 정의해버리니까 관계가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그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죠?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 그거가 왜 그런 식으로 해? 왜 컨트롤을 그런 식으로 해? 하나님한테 배운 관계를 연습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약점과 단점을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하고, 그렇죠? 나도 관계적으로 약한 사람이니까 나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점과 단점 여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약점과 단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해야 돼요. 난 이러니까 니네가 맞춰라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 안 되고, 어? 니네가 사랑과 긍휼을 날 품어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팀워크를 깨는 거지. 그렇죠? 각자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있지. 그걸 내가 어느 정도 감안해주고 가는 거죠.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돌아봐주는 거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하고 계십니까? 일단 교회 공동체 얘기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남의 순 공동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도 약점과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요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대부분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온 여러분들의 중심의 90% 이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뭔가 똑바로 살아가고 싶어서 남의 숨교회 찾아나오신 분들이지 여기가 무슨 대형교회도 아니고 여기 나오면 사회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폴라이트한 것도 아니고 뭔가 다정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필터링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필터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자체가 필터링이 돼요. 아직은. 여전히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은요 뭔가 진지하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들 그럼 됐잖아요. 그럼 우린 좋은 사람들이라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각자가 뭐가 있어요? 약점과 단점이 있죠. 각자가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에 집중해서 얘는 이게 문제고 저는 저게 문제다? 그럼 싸우자는 거지 그냥. 약점에 집중해서 아 얘는 이래서 안 되겠고 쟤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건 혼자 살자는 거지 뭐. 여러분 약점과 단점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 키워드가 아니에요. 완벽한 관계는 완벽한 사람이 맺는 게 아니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완벽한 관계를 맺어가요. 뭐가 달라질 때? 약점과 단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나도 약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저도 약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나에게 관대하게 대하셨으니까 나도 그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고 우리 가운데 공통 분모에서부터 관계를 시작해 나가는 연습 그게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 인생의 제일 좋은 친구는 40대 중반에 지금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80대, 90대에 죽는다면 그때 내 옆을 지켜줄 사람들을 지금 만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는데 마음이 닫혀 있었을까?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알았던 친구들 그건 랜덤으로 내 옆에 뭐 있었지 진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성 갖고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뭔가 영혼을 동반하는 친구가 못 되는 것을 너무 서운해할 필요도 없겠구나. 과거를 공유한 친구들이고 또 미래를 공유할 친구들을 만나갈 수 있겠구나. 그 얘기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남의 성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영적 지체와 영적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평생 다닐 교회는 어디예요? 여기죠? 몇 분은 떠나가시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평생 다니실 거예요. 몇 년 같이 다니실 거죠? 5년? 10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서 50년, 60년 같이 다닐 거예요. 오래 살면. 그 시간이 짧습니까? 길죠. 굉장히 길죠. 근데 내가 약점과 단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 지체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맺어야 되는 관계는 여기인데 여기서 그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다니셨던 교회 얼마나 다니셨죠? 몇 년 안 다니셨어요. 몇 년 안 다니셨어요. 어릴 때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관계가 맺어지지 않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왜 여기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서로 약점과 단점 때문이잖아요. 서로 약점과 단점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점을 보면서 부딪히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점을 보면서 발을 빼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낯설고 어색하고 포장하지 마세요. 별로란 얘기잖아. 별로란 얘기잖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 격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우리 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점과 단점 하나로 규정하기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 몇 명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내 이름 부를 순 없잖아.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무나 오는데 어떻게 100% 다 좋은 사람이겠어. 근데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뭐 권면과 위로까지는 아직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이란 전체에 약점과 단점을 담아서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약점에 그를 담지 말고 그의 단점에 그를 담지 말고 알고 봤더니 이렇더라 알고 봤더니 저렇더라 그러면 주변에 사람 나만 하진 않지. 여러분은 약점 없어요? 여러분은 단점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혼자만 마치 천상계 수준인 것처럼 아니잖아. 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빌보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느끼는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들 괜찮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두 가지 약점, 다점에 꽂혀서 마음 딱 닫고 시간 계속 보내고 있네. 빌립보 교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했던 실수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신다면 이 교회 오래 다닐 생각이세요? 잠깐 다닐 생각이시면요 그러지 마세요. 서로 불편하니까. 한 2, 3년 다니고 할 거면 지금처럼 다녀요. 싱글플레이 하세요. 오래 다닐 생각이시면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바라본 시각을 바꾸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이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 그래 내가 인간관계를 권면과 위로의 태도로 하자라고 도덕적으로 결정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도덕이에요, 도덕. 그건 도덕 시간에 하시는 거고 학교에서 하시는 거고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조각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관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도덕이 아니에요. 관계 도덕성을 가지면요 사회적 감염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 자체가 자만한 거예요.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요? 관계는 무조건 상대방과 연결돼서 형성돼요. 난 누구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 봐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는 상대방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했던 얘기도 바울이 야 니들 다 괜찮은 애들인데 왜 그러고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상대방을 봐준 거야. 서로 괜찮아. 서로 괜찮아. 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되게 좋게 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남의 순교에도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 하나님 생각은 니네 서로 조심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또 하나 위험한 발상이 뭐예요? 이거는 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가 분명히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감이 있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받은 에너지가 많은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감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권면하시기보다 정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보다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감 자체가 나한테 되게 차가워요. 라고 하시면요. 그냥 여기서 예의 바르게 지내세요. 여러분 사회에서 하시는 대로 세련되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패턴을 흉내낸다? 내가 죽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말의 양면성을 보세요. 이상적이라는 말 자체가 비현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 정도 수준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거고 하나님과 관계감도 좋고 서로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한 건데 그 결론만 이걸 성경이라고 해서 그 결론만 딱 따와가지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허영심을 가지세요. 나랑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랑 엮이지 마세요. 제발. 그렇죠? 여러분들 안 엮여야 되는 사람 엮이지 마세요. 왜 엮이세요? 다투셔야 될 때 다투세요. 여러분들 건드는데 가만 계지 마시고 싸울 때 싸우세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관계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앞뒤 없이 상대방도 별로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나 혼자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되게 길게 얘기해요. 진짜 주의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설프게 흉내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느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흉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틀렸다고 이게. 아니요. 말씀은 안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단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관계가 오면 괜찮은 대상 그때 다툼과 허용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약점과 단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전반을 수용하는 관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이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나.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님, 이건 신앙이 전제돼야 돼.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서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의 약점과 단점에 꽂혀서 내 관계를 망치고 있지 않나? 라는 지점에서만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단어의 두 번째. 이상적인 단어라는 건 그래도 뭘 하자는 거예요. 방향성은 글로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상적인 단어를 두 가지를 잘 설명하셔야 돼요. 이상적인 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실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상적인 건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 자체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결국 이 관계를 갖고 싶어야 돼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부족해서 이걸 못하면 여기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집중하세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 무조건 여유예요. 그렇죠? 관계는 무조건 여유라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없으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안 되면요. 모든 맞는 말이 나한테 가시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먼저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겠죠. 뭘 갖고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이 없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아 솔직히 하나님께 건강한 경험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면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로하셔서 그 관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 하셔야죠. 내가 이거를 건강한 관계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거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나서 그 지향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걸 해야 돼. 오늘 해야 돼요. 이 그림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적인 관계의 그림은요. 완벽한 사람들끼리 완벽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보다 더 큰 서로의 모습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관계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드는. 이상적인 사람이 돼서 이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알지만 그것보다 큰 그 사람을 봐주는 것. 그래서 서로가 권면과 위로 가운데 더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다면 이걸 시도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주 관계에 실패합니다. 다시.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주 관계에 실패합니다.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관계하니 맞추려면 맞추고 꺼지려면 꺼져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숙한 방식으로 관계합니다.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관계하니까 맞추려면 맞추고 지나가려면 지나가 라고 하면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결론이 남겠죠. 어떤 사람, 그 팀워크가 공교하게 남아진 몇몇 사람과 담을 쌓고 탑을 쌓던가. 그럼 살다 보면 그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 그럼 그 세 사람이 막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탑을 쌓겠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 톱니바퀴가 딱 맞은 거니까. 그렇던가. 아니면 사실 정말 성품 좋고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고 있던가.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내 말투, 내 화법, 내 방식에 맞춰주고 있던가. 여러분들 주변에 그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 들면 친구 필요 없다고 하고 뭐 두세 사람이면 되고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톱니바퀴 딱 맞은 사람은 한두 명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요 매번 다시 만들어야 되는요 이 수제 양복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공산품이 아니라 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꽝꽝꽝꽝꽝 찍어내듯 관계하는 게 아니라 매번 치수 재고. 이분은 팔이 좀 기시네. 이분은 다리가 기시구나. 팔다리가 닭이네. 어깨가 좁네. 어깨가 넓네. 가슴이 넓으시다. 배가 좀 나오셨네. 맞춤 양복처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관계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알아가기도 하고 나를 소개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이 어떤 선을 찾아가는 이 사람이 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떤 게 더 잘한다고 느껴지겠어요? 꽝꽝꽝꽝 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자기가 느껴지겠죠? 나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해. 갈론 가고 나물론 남으니까. 그거 관계 못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부족한 사람들과 서로 단점과 역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는 것을 통해서 단점과 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가 나라는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얘기의 사실 또 하나의 측면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어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약점 다 가리고 막 그렇지 않아도 돼요. 원래 관계란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인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관계가. 원래 좀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나갈 때 좋은 관계를 거기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 잘하고 싶으세요? 관계 잘하고 싶으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 물량은 못 당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맛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한쪽이 물량으로 승부해 버리면 이렇게 게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죠? 자본이 받쳐줘야 뭐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설명을 되게 쓸데없이 오래 했지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량은 못 당해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잖아? 그러면 모르는데 다 해. 여유가 넘치니까 모르는데 다 해.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자비하게 주시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으면 이게 양이 넘쳐나니까 뭐 디테일이 없고 뭐 관이 안 깔려 있어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되게 관대하게 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나와 동일시도 대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귀 기울여 주고 격려해 주고 남으니까 막 퍼 주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가격 쓰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은 값을 왜 써요? 그냥 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으면 확 풀려요. 없으면 이것보다 미세하게 알아도 기계 하나도 안 돌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놓고 뭐 음식 솜씨 좋고 막 내가 사람들 접객하는 서비스 태도가 좁고 막 이 지역 상권이 괜찮고 해봐야 뭐합니까? 현금에 안 도는데 한 달도 못 버티는데 그럼 문 닫아야 되는데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적하십니까? 권면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단절하십니까? 위로하십니까? 지금 바울은요, 너무 당연하게 너네 이거 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유가이나 무슨 뭐 되게 다양하니까 뭐든 네가 알잖아 이거 겪어봤지? 너 알지? 하나님 이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격하지 않으세요.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네,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겪는 것. 그 주례 관계를 바꿉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완벽한 관계 우리 교회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이거 듣고 어디 가셔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관대하게 대하려고 따뜻하게 바라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그런 거 하다가 상처받고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상적으로는 이걸 가져요. 3단계 건강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탕감받은 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냉정하게 보는 그 먹튀 아닌 그 사랑의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는다. 그렇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또 다른 사람. 이런 3단계가 결국엔 잘 맞춰져서 이런 사람의 풍성한 관계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관계적으로 힘들다, 뭐 상처받았다, 부딪힌다, 외롭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관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건 내 힘으로 못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 스킵하고. 좋은 관계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여러분들 정말 아껴주시는 하나님, 권면과 위로의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할 줄 아는 나, 그 사람 약점 하나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의 단점 하나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난 관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맞춰갈 줄 아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선을 가진 나, 그 다음에 웬만큼 괜찮은 사람만 있어도요 이런 사람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웬만큼 괜찮은 사람만 있어도.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관계의 선물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말고 괜찮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관계를 축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내가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나는 맞고 저는 틀렸다 라고 얘기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외롭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온기를 더하시기를 소원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사랑을 더하시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온기가 저희가 내길 기대하는데, 아버지 제가 큰 그림을 다시 만져가고 큰 관계를 제가 다시 만져가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자 있게 마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게 마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관계가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이것을 말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껴봅시다. 여러분,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기대를 가지세요. 에이,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외로움이 사라져요? 하나님만 있다고 어떻게 만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충분히 친하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정말 깊게 관계 맺고 계십니까? 힘들 때 몇 번 도와준 사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랑 정말 깊게 관계 맺으시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와요. 가족, 자녀, 애인, 남편, 친구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진짜 1등이 돼요. 내 정서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럼 아직 하나님과 관계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봐야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무슨 무슨 고민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거 아세요? 니네 이거 알지? 라고 바울이 얘기한 우리 이거 압니까?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외로움을 만지시고 내 모든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을 때로 나에게 자비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누리게 해달라고 마지막 단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관계를 나누는 그런 남의 숨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깊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깊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깊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깊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만족이 되시는 것까지 저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내 영혼에 깊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만족이 되는 것까지 저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것을 누군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니, 내가 이 존재의 외로움을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거기까지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가 저희가 거기까지 주님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이 임하는 걸 내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거기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류 간에 일하신 것을 내가 기대하며 아오니 그네와 그 성령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저 사람의 틀림이 나에게 많이 부딪히고 저 사람의 약함이 나에게 많이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 토하진 않지만 내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련되어져서 말하지 않을 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공격하는 마음과 비난하는 마음이 내 안을 휘감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허영이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힘있고 매력있고 그런 사람이 좋고 약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싫습니다. 아버지, 내 이 다툼과 허영에서 걸어나오는 유일한 길이 도덕적인 문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권면하시는 것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신 것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내 단점이나 약점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아니 더 큰 가능성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단점과 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아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겠사오니 주여 나의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위로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사랑을 따뜻하게 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